제 18장 하나님은 사람이 대표 권위에 순복하기를 원하심. 시간 1948년 6월 26일 장소 고령 거역은 가장 큰 죄임. 오늘 우리는 구약으로부터 무엇이 하나님의 권위인지를 말하고자 합니다. 민수기 16장에는 두 가지 거역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거역은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1절부터 4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던 수령들의 거역으로 그 결과는 그들이 음부의 길로 들어가 곧바로 지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본래 음부의 문을 이겨야 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음부의 문에 삼킨 바 되었습니다. 41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두 번째의 배역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온 회중의 거역입니다. 41절에서 온 회중은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의 말을 하면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이려 한다고 했습니다. 거역의 영은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떨어진 심판이 당신의 거역을 멈추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250명의 수령들의 거역의 결과에도 백성들은 경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거역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음부에 떨어졌지만 오히려 전체의 거역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음부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 백성들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온 회중은 250명의 수령들을 심판한 것은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음부의 문을 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음부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만을 보았을 뿐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공격한 것입니다.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공격할 때 하나님은 즉시 나오셔서 그분을 나타내시고 권위가 그분 자신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사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대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온 회중의 배역을 보고서 그들은 입을 열어 변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회막에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구원하실 때 나타날 뿐 아니라 심판의 때에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눈 깜짝할 사이에 온 회중을 멸절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거역하기 시작할 때가 음부의 문에 가장 가까울 때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오셔서 그들을 다루셨습니다. 심판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십여 차례나 원망의 말을 하는 것과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등의 죄를 참으셨고 심지어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려 하지 않는 일까지 참으셨습니다. 이러한 죄들은 그들로 하여금 좋은 땅으로 직접 들어가지 못하고 가데스바네아를 지나 38년 동안 광야를 표류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만질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참으실 수 없었으며 38년이 아닌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거역은 어떠한 죄보다도 더 엄중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가나안 땅의 입구에 와 있었고 만일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가게 하시지 않는다면 출애굽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차라리 한 세대를 지나쳐버리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죄들을 참으실 수 있고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역은 바로 음부로 가는 길이며 사망의 원칙이며 사단의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거역의 죄는 어떠한 죄보다도 심각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릴 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온역이 발작하기 시작하여 몇 분 안에 백성들 1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엄중한 일입니까? 다행히도 모세의 영적인 감각은 아주 빨라 즉시 아론에게 향로에 불을 담고 거기다가 향을 담아오게 하여 회중 가운데서 그들을 대신하여 중보기도 하고 속죄를 하자 비로소 온역이 멈추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권위를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사울은 권위의 일에서 타락했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혼란 가운데 있었고 각 사람은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으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그분의 권위를 세울 길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진 이후에 열왕의 시대가 시작되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권위가 그들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온 민족이 구원을 받았고 열왕의 시대에 왕국의 권위가 세워졌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이 되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으며 하나님은 그를 권위, 곧 하나님의 대표 권위로 세우셨습니다. 후에 사울은 권위의 일에서 타락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말렉 사람들을 멸하고 그들의 소유를 멸절하라고 하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아말렉의 왕 아각을 긍휼히 여기고 또한 아말렉 사람들의 가장 좋은 수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그에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순복하고 명령을 듣기를 원하시지 가장 좋은 소와 양과 재물을 원치 않으신다고 말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였지만 사울 자신은 권위의 위치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 이용 가치를 가장 잘 연구한 사람은 사울이고 신약에서 이것을 말한 사람은 유다입니다. 사울은 구약의 실용주의자였으며 유다는 신약의 실용주의자였습니다. 사울은 유다보다 조금 낫습니다. 그는 주님께 드리기 위해 남겼지만 유다는 향유의 돈을 아껴 가난한 사람에게 주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역의 원칙에서 동일했습니다. 다윗은 대표 권위를 중요하게 여겼음. 사울이 하나님을 대역한 이후 하나님은 그를 한쪽에 제쳐놓으셨습니다. 비록 그때 사울은 여전히 왕위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사울은 이미 끝났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후에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여 여러 방면으로 다윗을 해하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사울을 대하였습니까? 그는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름부음으로 말하자면 두 사람 다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하자면 사울은 과거에 하나님의 뜻 위에 서 있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현재의 계획과 뜻 위에 서 있었습니다. 왕됨으로 말하자면 사울도 왕이고 다윗 역시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부음 가운데 서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고 계획하셨고 또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반대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누가 다윗을 왕으로 삼는 것을 반대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볼 때 다윗은 한 손만 움직이면 주님의 뜻을 따라 스스로 왕이 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한쪽으로 제쳐두셨고 사울의 왕됨을 과거의 일로 보셨습니다. 다윗이 손을 한번 움직여 하나님을 도와 사울을 제거했더라면 일찍 왕이 되었을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맞아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왕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여 왕이 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까? 사람이 볼 때는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는 도중에 어떤 동굴로 용변을 보러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다윗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바로 동굴의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하나님은 골리앗을 내 수중에 주셨는데 이제는 사울을 내 수중에 주시는구나. 내가 골리앗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를 죽이는 것이 좋지 않은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당시에 사울을 죽였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더 일찍 성취하도록 돕는 것이 될 수 있지만 그가 이렇게 했다면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비록 사울이 실패했지만 그는 한때 그의 왕이었으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권위였습니다. 비록 사울이 실패했지만 한때 다윗은 그의 권위 아래 복종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만일 사울을 죽인다면 거역의 대가를 치르고 왕이 되는 것이며 아마 그 역시 거역의 위치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올바른 길은 다윗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복하는 것입니다. 배역이 사울을 제쳐놓음을 당하게 할 수 있다면 다윗도 제쳐놓음을 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만일 사울을 죽였다면 위치가 틀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차라리 옳은 위치에 서서 사울에게 살해당할 위험을 감당할지언정 감히 하나님의 대표 권위에 거스르기 원치 않았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미가엘과 사단의 관계와 같습니다. 사울에 대한 다윗의 원칙은 사단에 대한 미가엘의 원칙과 같습니다. 다윗은 다만 여호와께서는 나와 당신 사이를 판단하사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다윗은 실로 하나님의 권위를 알았던 사람으로서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와 가정과 사회에서 사람들이 법이 없이 함부로 행동하는 것과 같지 않았습니다. 만일 오늘 어떤 사람이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100명 중에 99명 반이 사울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생존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권위의 원칙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간의 빛비춤을 주사 우리로 하나님의 권위의 검증함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분의 권위를 유지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권위가 얼마나 세미한지를 보아야 하며 그것을 만져서는 안 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온 우주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권위에만 순복하면 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먼저 하나님이 세우신 대표 권위에 순복해야 합니다. 나는 하늘이 열려 한 줄기 빛이 남아 비춰서 당신으로 하여금 무엇이 하나님의 권위인지를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삼고자 하신다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손을 쓰셔서 당신을 왕위에 오르도록 하시게 하십시오. 당신이 권위의 섬세한 면을 보아야만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빛이 있는 사람입니다. 권위가 일단 손상되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이 열심히 사람을 구원하며 일을 하는데 분투했는데 이 얼마나 좋은가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묻건대 당신은 하나님의 권위를 만졌습니까? 사울은 이유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는 아각은 아주 좋은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이 먹을 고기가 없는데 아멜렉에 이렇게 좋은 소와 양들을 그냥 죽여버린다면 얼마나 아까울 것인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권위를 거스리는 것에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는데 이것이 그가 다윗과 크게 다른 부분입니다. 다윗은 권위에 대하여 아주 민감했습니다. 다윗은 거의 자기의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권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의 생각에 근거하여 소와 양을 중히 여기고 그것들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 생각했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희생한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 26장에서 사울과 그의 군대 장관들 및 기타 군사들이 다윗을 추격하여 십 황무지에 이르러 거기에서 진을 치고 잠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의 시험이 다윗에게 임하였습니다. 다윗은 손쉽게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 많은 사람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할렐루야, 사울을 끝내버릴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왔구나 하며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번에도 단지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가져갔을 뿐 사울을 그냥 보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일 깊이 빛비춤을 받지 않았다면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처음에 그를 그냥 보냈으니 나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다 옳다고 여길 것이다. 내가 그를 한 번 놓아주었으니 두 번째는 죽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울은 두 번이나 나를 해하려 했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죽이는 것은 가한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속에 깊은 빛비춤을 받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대표 권위를 감히 거스르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권위를 유지했습니다. 권위는 권위입니다. 우리가 권위를 순복하는 것에는 결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는데 이럴 때 대표 권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유지했음. 나는 또한 세 번째 일을 인용하여 여러분에게 더 분명하게 무엇이 권위에 순복하는 것인지를 보여주겠습니다. 사무엘상 마지막에서 사무엘하 1장으로 전환될 때 우리는 사울이 자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 사울이 죽은 것은 다윗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무엘 하에서 어떤 소년이 다윗에게 와서 고하기를 사울이 임종시에 자신을 죽여달라고 해서 그가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면 틀림없이 다윗으로부터 상급을 얻을 줄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에게 네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고 다윗은 즉시 사람을 불러 이 소식을 보고한 소년을 죽이라고 했는데 이는 그가 스스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대표 권위를 배반하지 않고 또 죽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배반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권위를 유지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섬세한 것으로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를 위하여 왕국을 세우게 하시고 영원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왕국을 오늘날까지 유지하셨고 우리 주님도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십니다. 우리가 왕이 되고자 한다면 왕 아래 순복해야 합니다. 권위가 되고자 한다면 권위에 순복해야 합니다. 기름 부음 받고자 한다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왕에게 순복하는 자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시며 권위에 순복하는 자로 하여금 권위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은 너무나 엄숙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거역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권위가 되고자 한다면 먼저 권위에 순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권위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결코 함부로 행하거나 임의로 말하거나 임의로 일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과 인도자들이 자기의 역사가 아주 좋고 열매도 있는 것을 볼 때 만족을 느낍니다. 그러나 내 안에는 많은 때 이러한 의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다고 말하는데 나는 당신에게 당신이 일생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순복했는지 또 무엇을 순복이라고 하는지를 알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한 사람도 순복해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권위 아래 순복해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권위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오늘 반드시 먼저 권위 아래 순복하기를 배우십시오. 권위에 순복하는 것은 유일하게 중요한 일임. 당신이 나가서 형제 자매들을 다루어 그들에게 권위에 순복하게 하고자 할 때 당신 자신 안의 거역의 영과 거역의 사상이 반드시 먼저 제거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물을 보는 것도 아니고 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엄숙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권위에 관한 일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의 일은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권위를 알지 못하면 당신의 사역의 길과 봉사의 길, 심지어 개인의 그리스도인의 길도 없게 됩니다. 당신이 기억해야 할 것은 당신 자신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면 당신이 인도한 사람 역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권위에 순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유일하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이 철저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길이 없습니다. 교회는 바로 순복의 기관입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들의 강하고 약함의 문제를 염려하지 않으며 사람이 어리석거나 수준이 낮은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배반하는 사람이 있을까를 두려워합니다. 국가는 국민들이 빈궁하고 연약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국민들이 분열되고 반역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국민이 한번 분열되고 배반하기 시작하면 국가는 곧 멸망합니다. 한 가정도 분열되면 역시 쓰러집니다. 권위가 없는 곳에 혼란이 있으며 건축도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엄숙한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권위의 엄중함을 보기 원합니다. 국가, 사회, 가정, 그리고 교회 안에 다 하나님의 대표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 권위에 순복하는 것을 배워야만 비로소 대표 권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표 권위를 신뢰하심. 어떤 사람은 만일 대표 권위가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여전히 순복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대표 권위를 신뢰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표 권위는 바로 하나님의 나타난 권위이며 하나님의 대표 권위는 바로 하나님의 권위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순복하게 하시며 아내들로 남편을 순복하게 하시고 아랫사람으로 윗사람을 순복하게 하며 백성으로 위에 있는 사람들을 순복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대표 권위들이 믿을 만한지를 묻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남편이 설마 하나님이 위임한 사람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관리를 신뢰하신단 말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10명의 관원들 중 반 이상이 탐관오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권위된 사람들에게 옳지 않은 일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는 만일 대표 권위된 사람이 일을 잘못하면 어떻게 하는가를 걱정하지만 당신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권위를 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권위를 사람에게 주었다는 데 대하여 약간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대표 권위에 순복하게 하셨다면 대표 권위의 책임은 확실히 큽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대표적인 사람에게 주는 것은 확실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담대하게 권위를 사람에게 주셨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대표 권위를 신뢰하셨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대표 권위에게 순복하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하나님이 대표 권위를 보내시는 것도 어려우며 하나님이 대표 권위를 신뢰하는 것은 더욱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안심하고 대표 권위에 순복해야 함. 하나님이 담대하게 대표 권위를 믿으셨다면 우리는 응당 담대하게 대표 권위를 순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주인과 부모, 남편, 위에 있는 윗사람들을 믿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반의 부모나 남편, 주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므로 너희가 순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이러하다면 당신은 즉시 다른 절반은 순복할 필요가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담대하게 사울과 같은 그런 사람을 위임하셨고 다윗은 담대하게 순복했습니다. 사울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다윗의 태도는 다만 순복하는 것입니다. 아론과 모세가 틀렸는지 아닌지 그들의 어떠함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대표 권위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만 모세와 아론이 대표 권위라는 것을 알았다면 응당 순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 논쟁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과 모세를 배반한 것은 곧 그분을 배반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권위가 있을 때 하나님은 권위를 유지하시며 권위가 없을 때 하나님은 권위를 세우십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권위를 세우심이고 나중은 하나님이 그 권위를 유지하심입니다. 대표 권위가 틀렸는지의 여부는 그의 일이고 내가 틀렸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나 자신의 일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담대하게 대표 권위에 순복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표 권위가 틀렸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논쟁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자신을 상관하라고 하십니다. 사울이 틀리고 안 틀리고의 여부를 하나님은 물론 다루실 것이지만 나 자신의 어떠함은 나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일 신임하지 않으신다면 그분은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어떤 제한도 없이 신뢰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웁니까? 많은 사람들은 다만 사람들에게 한정된 권위를 줍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돈을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맡길 때 그에게 100원 한도 내에서 너는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101원 이상은 반드시 나에게 물어야 한다. 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권위를 신뢰하십니다. 권위를 위임하는 것은 바로 하나의 큰일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신뢰하신 그분의 대표 권위를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분이 세우신 권위를 유지하십니다. 사람의 거역적인 본성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권위를 순복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대표 권위를 거스르기를 좋아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만일 하나님이 대표 권위를 한 곳에 제쳐놓는다면 나는 순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90%의 권위가 대표 권위입니다. 하나님이 담대하게 대표 권위를 신뢰하신다면 나 또한 응당 담대하게 대표 권위를 순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안심하고 권위를 위임하셨다면 우리도 반드시 그분이 위임하신 권위를 순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대표 권위를 존중하심. 우리는 다시 민수기 30장의 서원의 규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표 권위를 존중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2장 전체에서 남자를 언급한 곳은 오직 2절뿐입니다. 3절부터 마지막까지 다 여자의 서원에 관한 일을 말합니다. 여자는 권위의 아래에 있습니다. 여자는 집에 있을 때 딸이며 출가한 후에는 아내가 됩니다. 집에 있을 때는 아비의 권위 아래에 있다가 출가한 후에는 남편을 권위로 삼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할 때 시건을 할 수 없고 반드시 서원대로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요 직접적인 권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자는 또 하나의 간접적인 권위가 있는데 바로 아비 혹은 남편입니다. 아비와 남편은 여자의 대표 권위이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입니다. 여자가 시집가지 않았을 때 집에서 드린 서원을 아비가 허락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쪽에서 인정됩니다.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권위를 순복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대표 권위를 순복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아비가 반대한다면 하나님은 마치 그분의 권위를 뒤집은 것처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세우신 대표 권위를 존중하십니다. 대표 권위가 허락할 때 직접적인 권위가 성취합니다. 대표 권위가 허락하지 않을 때 직접적인 권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장 전체가 다 이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출가한 후에는 남편의 권위 아래 있게 되며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녀의 서원을 허락하지 않으시며 다만 그녀가 대표 권위에 순복하길 원하십니다. 신약에서도 사람은 내가 부모님께 드릴 것을 이미 하나님께 드렸으므로 나는 더 이상 부모님을 공경할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응당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표 권위를 뒤집을 수 없으며 입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권위를 섬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일 내가 대표 권위를 순복하지 않는다면 내가 나에게 한 모든 서원을 나는 다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여인이 출가한 후에 남편 앞에서 한 서원을 남편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인정하시지만 만일 남편이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면 하나님은 여인이 한 서원을 폐하십니다. 여인의 남편이 죽고 제가 한다면 여전히 나중 남편이 하나님의 대표 권위와 같은 대표 권위가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시간을 들여 대표 권위를 세우셨음을 보아야 합니다. 대표 권위가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민수기 30장 15절에서는 여인의 남편이 그녀의 서원과 스스로 제한시키는 말을 들은 후 그것을 무효케 하면 남편은 아내의 죄를 담당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표 권위가 잘못되면 당신은 책임을 질 필요가 없고 대표 권위 스스로 책임을 지고 자신의 죄를 담당해야 합니다. 이 여인에 대하여 하나님은 다만 그녀에게 순복만을 요구하십니다. 성경의 이 한 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대표 권위를 넘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섬기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음을 보여줍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기 때문에 장로와 사도들의 명령을 듣지 않아도 되며 직접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순복하겠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남편에게 잘못이 있으면 자기의 죄를 담당할 뿐 아니라 아내의 죄까지도 담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응당 대표 권위가 되기를 배워야 합니다. 대표 권위 역시 하나님을 순복해야 하며 대표 권위가 만일 잘못했다면 그는 자기의 죄를 담당해야 할 뿐 아니라 길을 안내하는 죄도 담당해야 합니다. 전 신약 안에서도 다 대표 권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가리켜 그에게 질문할 때 순복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도 대제사장 아나니아에 대하여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신약에서 오직 베드로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공회가 그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전도하는 것을 금지할 때만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공회의 권위 역시 대표 권위이며 유대인들은 응당 순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공회가 명백히 하나님의 권위를 뒤집고 주님의 이름을 거절하여 사도들이 주님을 전파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들은 이 일을 순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이 한 가지 일에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일 이외에 다른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응당 대표 권위를 순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일에서 아무렇게나 처리할 수 없으며 거스름으로 순복을 온전히 할 수 없고 대표 권위를 거스르고서 하나님을 순복할 수 없습니다. 대표 권위는 너무나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한 단계 한 단계 세워집니다. 당신은 부모를 거스르고 다른 한면으로 하나님을 순복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표 권위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른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대표 권위를 보기를 배우고 하나님이 어떻게 대표 권위를 존중하시고 유지하시며 또한 어떻게 대표 권위를 세우시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대표 권위를 순복해야 하며 거역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뿌리 뽑혀야 합니다.